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될 일에 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맞서며 자기 자신을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들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때가 되어야 그를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밀한 불법의 세력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계속하여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가 마침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불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넘어뜨리시고 다시 오실 때의 그 광채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불법자는 사탄의 일을 하려고 올 것입니다. 그는 온갖 거짓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속임수를 써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리는 강한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여 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8장.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팔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병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김에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이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참말입니다. 여기 계신 아그리빠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하께서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전하께서는 예언자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하께서 믿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너는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일을 빼고는 저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섰고 총독과 번개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소.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시조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요.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없는 가운데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번역에 그리고 가이사라의 유지들 앞에서 끊임 없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증거의 결과와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함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 특히 재물이나 지위나 학문이 높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생명의 음성으로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최후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움을 가이사에게 호소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에 대한 베스토와 아그리빠의 반응과 그들이 보기에는 처량하고 안돼 보이지만 그 부정적인 반응에 오히려 자신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이들을 권면해 보는 바울 사도의 호소와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 있을 정도로 무지한 바울을 자신들의 결론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24절 그리고 28절을 중심으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이 왕과 총독의 반응을 봅니다. 유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종교나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바울을 미친 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아그리빠 왕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옆에서 계속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4절에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처음 듣는 베스도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 많은 공부로 인하여 미쳤다고 몰아붙이면서 아그리빠로 하여금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바울의 증거를 가로막고 나섭니다. 이렇게 결국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사실에 대해 더 적극적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이러한 베스도의 반론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29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육신이 누명을 쓰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혼과 마음은 천상을 오가는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바울 자신 같기를 바란다는 선언을 보면 복음에 미친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습과 종교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 역시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8절에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실에 있어서 좋은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는 비웃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단자들로 이방인들에게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눠먹는 이상한 사람들도 취급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진리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 그리고 29절 중심으로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미친 취급을 당하는 바울 사도는 더욱 진지하게 자신과 복음의 확신을 증거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5절에 바울 사도의 선언의 대상은 역시 아그립바로 되돌아갑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26절이죠. 아그립바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랬는데 예수도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되고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당한 것은 아무도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그립바 왕이여 선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7절에 라는 표현이 아그립바에게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귀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고 28절에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그립바의 안타까운 반응에 바울은 자신의 예수도로 인하여 갖는 행복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29절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바울은 적어도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과 영예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기에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초라해 보일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온갖 권위와 존귀를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 향하여 당신들 속에 나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은 믿음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해져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형통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고발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고 세상적으로 따지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판인데도 그의 보이는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감격을 품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30절에서 32절 중심으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는 이 통치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저들은 분명 바울의 증거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앞에서가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1절 바울이 의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저들이 황제에게 자신들의 느낀 대로 상서를 올려서 구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우두머리인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그렇게 끝내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의 알량한 인심이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에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 땅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이 고리되는 것이 이 세상 법입니다. 이런 세상에 더 이상 무슨 미련을 두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리에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국을 저울에 올려둘 때 세상의 것이 더 비중이 있어 보인다면 믿음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가진 행복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그들보다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기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의 당부처럼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게 된 영원한 소망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당부를 실천하면서 이 땅의 평가에 기대를 두지 말고 영원한 의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으로 진정한 소망을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통신하는 수단으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충고자였으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설자이자 때로는 백성의 양심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 선견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미리 쓰는 역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관점은 선지자의 사역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후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주어질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석에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후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것은 그 선지자에게 초자연적 선견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언이 어쩌다가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수십 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맞을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받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어느 예언이든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명확하게 그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예언은 인간의 예지 능력을 뛰어넘어야 한다. 셋째, 예언이 소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예측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예언이 과학적 혹은 정치적 예측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주일 베른이라는 사람이 미래에 잠수함이 개발될 것이라고 한 말은 단순한 과학적 예측이지 참된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줄 베르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데 근대 SF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해저 2만 마일, 기구를 타고 5주일, 80일간의 세계 일주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예언은 분명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성취도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예언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문체에 따라서 해당 문체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의 예언에 상징이나 비유적인 묘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일곱 별들과 일곱 금촛대의 환상을 봅니다. 요한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곱 별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환상들이 때로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닌 것도 있긴 하지만 상징적인 예언을 문자적인 예언의 성취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취된 예언 가운데서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신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린 후 선지자 다니엘을 불러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기억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었습니다.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며 그 발의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소야 진흙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형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이 내 왕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첫째 왕국을 상징하는 순금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뒤이어 은으로 상징된 두 번째 왕국이 나타나고 후에는 노수로 상징된 세 번째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쇠처럼 강하기도 하고 진흙처럼 약한 면도 있는 네 번째 제국은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늘의 하나님이 네 번째 왕국 시대에 세울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을 하비 W. 에베레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과 세계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순금 머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노수로 도그마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을 이끌고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그리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쇠처럼 강하기도 하고 흙처럼 약한 부분도 있던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분열된 제국이었습니다. 과연 로마는 강대한 제국이 될 만큼 강한 민도 있었지만 다른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지 않고도 무너질 만큼 약한 면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큰 신상을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린 돌은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이 나라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혁명이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 나라의 성장은 세상이 일찍이 목격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예언과 실제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을 제외하고는 아직 어느 나라도 제국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유대인을 모욕하는 당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도 싼 유대인들, 네 콧대를 유대인처럼 꺾어버릴 거야. 다음은 신명기 28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예언은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로마가 먼 거리에서 그들을 치러 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기는 예언에서 말한 대로 독수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살았던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인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거의 남겨두지 않고 죽였다. 로마인들은 붙잡은 유대인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륙하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집에 불을 질러 죽였다. 살육 명령을 받은 로마인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죽였다. 신명기 18장 57절에 포위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언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요세푸스는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그 재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28장 64절과 65절에 나오는 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니니웨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니니웨는 아수르 수도로서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 도시보다 더 악한 곳은 없을 정도로 그 도시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아수파니팔 왕은 얼마나 포악했든지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는 무서워 떨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도시를 정복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손과 발과 귀와 코를 자르고 눈을 뽑아 죽인 시체들이 성 밖에서 두 무더기 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무더기의 산은 사람들의 머리고 다른 한 무더기는 사람들의 손발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불살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악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훔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니느웨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다음은 나훔이 한 말입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니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에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나훔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스바냐가 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니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시리니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의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니느웨의 폐허를 지나던 제노폰이 파르테안 도시 건설을 위해 니느웨의 잔해를 가져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니느웨의 폐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벨라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자신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멸망한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을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 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이사야서 13장 19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공주 같은 도시였습니다.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도시의 폭은 25km였는데 이것은 고대 도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90m, 그 폭은 2.4m인데 지하로 내려간 성벽의 깊이만도 10m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황량한 폐허로 변해버리고 방문객들만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여행객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벨론에는 사람 발에 밟히는 흙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렇듯이 바벨론에 대한 이사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10-20년 전에 이미 널리 읽혀졌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희고 단단한데 하나의 길이가 11m, 높이가 2.5m, 두께가 5.5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돌로 지은 건물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전복할 때 성전은 남겨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인 가운데 하나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불붙은 횃불을 낙하채 황금문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건물이 불에 탔고 타이터스는 마침내 성전 파괴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그 기초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다른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규칙한 날씨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튼튼히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생계의 염려나 세상에서의 욕심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날이 커질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백성답게 먼저 용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여러모로 애쓴 아버지 자녀들을 어여삐 여기사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